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5장 19절도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는 것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다같이 내가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다. 아멘. 자,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었어야 되나 19절부터 23절만 같이 살폈습니다. 성경 펴놓으시고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는 이제 아론의 맞이함과 함께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장로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이적들을 보이고 했을 때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5장에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함과 동시에 바로는 그걸 듣지 않고 더 완악함 속에서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고 또 그런 가운데 감독관들과 또 기록원들이 더 많이 이를 쪼임을 통해서 어떻게 집도 주지 않고 이 벽돌을 또 만들어 하느냐 해서 이 기록원들이 바로 옆에 나가서 아마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 아니냐, 바로가 잘못 지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감독원들이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바로 앞에 아래는 그런 모습 이후에 바로가 그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는 조금도 감해주지 않을 테니까 이 노동량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더 심한 학대를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문에 서 있는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난 뒤에 이 기록원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씀이 오늘 그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 나이스한 말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길 원한다.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나를 보냈습니까? 왜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합니까? 그래서 5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6장 넘어가면은 6장에서는 이제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강한 권능과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너에 버려두어야 했을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런 고통이 가져오는가? 이것들을 5장에 저희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데도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수명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애굽에 가서 백성을 건져내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핀 대로 모세는 다섯 번이나 변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노를 바라고 모세에게 또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3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죠. 너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맞아서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여호와께서 자기에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장로와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 백성들 앞에서 그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을 품에 넣어서 문둥병이 되었다가 치료원을 받게 하고 하술체에 뿌릴 때 이것이 피가 되는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비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모세와 아론의 뜻과 일치되듯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승리감과 아마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가감없이 그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말을 할 건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3장 1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 5장 3절에 모세가 전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망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그 모세의 첫 번째 요구에 의해서 바로의 마음속에는 불합리성과 오히려 강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도리어 어려운 상황에 좀 봉착하게 되고 또 백성들로 원망을 듣게 됩니다. 자, 먼저 바로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적으로 대답하죠.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이라.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적인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까? 참 어리석은 존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느냐? 그런 사람 볼 때 우리도 야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한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끔은 바로처럼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행동은 그런 행동을 해. 하나님이 누구한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한데 내가 주일 되면 내 마음대로 나들이 갈 수 없고 골프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대놓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주일날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께 아까운 그 물질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 마음에 죄진 것들을 그걸 토설하라고 하고 고백하라고 하느냐? 이런 사용하는 말, 하나님이 누구한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스타일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형의 스타일이죠. 바로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네,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의 말은 어리석습니다. 바로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청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그런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통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두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삼아서 벽돌 굽는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듣고 이 백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서 정규 행사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감독들과 기류원들에게 더 큰 그런 사명을 주고 더 큰 어려움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독들, 우리가 그 개역성경에서는 간역자들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감독들과 기류원들, 또 간역자와 패장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감독들은 애굽 족속으로서, 애굽 시민으로서의 공사 감독원님들입니다. 이걸 기류원들, 또 패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인부의 그, 오늘 말하면 직장들이랄까? 작업반장이랄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역자들은 패장을 치고, 감독원들은 이 기류원들을 치고 때리고, 또 패장이 자기 동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쪼인 만큼 더 쪼이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 얘기죠. 근데 바로 왕은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 때 원료를 줘가면서, 짚을 줘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제 짚도 주지 않으면서 이전과 같은 그런 양을 만들어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감소되기는커녕 더 크게 증가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이런 그 기록원들이 왕에 가서 15절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집도 주고 원료도 주지 않고, 집도 주더니 이제는 원료도 주지 않고 만들어 놓으라 하니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그런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왕 역시 호소를 듣지 않고 더 괴롭힙니다. 벽돌의 생산량은 조금도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 기록원들은 그들의 생각이, 아, 왕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때리는 감독원들의 잘못을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이 기르원들의 문제가 뭐냐? 이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는 주인은 자기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바로다, 이렇게 믿고 바로라는 사실 앞에 나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주인인지 몰라도 그들의 실제 주인은 누구요? 바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바로에게 나간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기록원들이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화가 내 몸에 미쳤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근데 이 화라는 단어가 산산이 깨트려졌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유리병을 떨어뜨리면, 꽃병을 떨어뜨리면 깨지면 산산이 부서지죠. 그것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상처를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재난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바로에게 탄원하러 갔다가 도리어 악화된 지경에 이르고만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절망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환란은 넘어야 할 장애일지언정 결코 좌절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조로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갔다 말하고 있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 번역 속에서는 모욕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 모욕당하는 것을 영화롭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한 자에겐 뭐가 있다니까요?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상급도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왕을 떠나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불평을 드러놓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9절에 또 20절에 21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들에게 받은 사명을 공유하면서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사실 속에서 그들이 믿고 경배했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상황을 보니까 바로는 더 망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힘에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모세 역시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 속에서 어떻겠어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동족들로 인해서 미안했을 것이고 한편은 조금도 참아주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민족들이 또 원망스럽고, 아니 이렇게 상황까지 몰아가는 하나님이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러운 말을 토로하는 것이 2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 제목이 어째요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 뜻인데 아마 이런 원망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이에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바로는 왕궁에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아니라 보여줬고 반면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문제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도 잘하고 말대로 공사 진행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세가 와서 순종하니까 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항의하고 대드는 것이 이 모세 때문이다. 바로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의 작전은 그들의 일을 전보다 더 무겁게 시킴을 통해서 모세 때문에 해방은 고사하고 오히려 일만 배나 힘들게 되었다고 생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 이 모세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전략인데 이 바로의 전략은 그렇게 성공한 듯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로왕 자신의 자비를 걸고서 요청하면 보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쉽게 해방을 얻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 같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일이 꼬여갔죠. 어떻게 보면 바로의 계획대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일이 과연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비롯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비롯된 일인가, 또 지금의 이 약화된 상황을 만든 직접적인 존재가 하나님인가 바로인가, 이들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아니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 과연 이것이 징계인가? 연단인가? 훈련인가? 그걸 살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눈이 뜨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1, 23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좌절과 혼란 이런 가운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고통과 좌절을 주여만 했을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와야 될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고통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대한 정을 끊어내지 못할 거예요. 고통이 없다면 애굽에 대한 그런 애착이 벌써 종살이 하면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것이 굳어졌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통과 압제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게 애굽에 대한 정을 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애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탈출한 후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불평 만들어지면은 원망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합니까? 야, 그때는 좋았는데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힘이 나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 이 박한 음식 우리는 실증난다. 그러면서 꼭 하면은 길이 불편하든 물이 없든 뭐가 불편하든 다 애굽 때를 돌아갈 기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만약에 큰 고통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정을 떼지 않았더라면 출애굽 후에도 조금만 원망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는 누군가 우리의 대표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내야 뭐 할 수 있다? 애굽에 대한 정을 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소득이 좀 올라가면서 신앙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적 현실들이 전 세계 기독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을 떼게 해서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좌절이 없다면 모세와 아론은 교만함에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모든 일이 잘 돼. 뭐 말만 하면 잘 돼. 그럼 또 교만함이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지만 인간은 쉽사리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좌절감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지팡이 하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겨주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나아가면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날 줄 알겠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어떡하죠?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며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이런 고통과 좌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정을 끊어내고 모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때때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내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순종 가운데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모든 성경의 교훈의 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이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더 밀착 부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상황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 내 의도와 전혀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고통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당하면 어떡합니까? 다할 것이야. 교회 다니는 뭐해?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던 기도도 중지해버립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씀 읽어도 소용없다고, 예배 들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물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도 소용없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성숙지 못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녀들이 미성숙할 때 뭐 몸으로는 어리는 것 같지만은 사춘기를 거치고 또 그런 그 발랑하는 시기 속에서 부모가 조금 싫은 소리하고 따끔하게 훈계하고 교훈하면 어떡하죠? 집 나가죠? 대들죠? 집 나가죠? 뭐 하는 겁니까? 성숙지 못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좌절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어떡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런 표현을 쓰겠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너무 막중한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잠시 낙망했다가 현재의 상황에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회상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겸허하게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이 돌아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듯이 하나님 다시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붙들으니 주님 내 형편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새롭게 힘을 주시고 감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일어날 은혜를 부여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 결과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10편 14편에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심치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늘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내게 그래도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내게 주는 교훈과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이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기다리면서 성급한 결론 내리는 것은 금물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중대로, 내 마음의 주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들의 학대를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안 가겠다는 나를 결코 보내서 이 꼴 보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드러나요? 바로의 강박함이 먼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을 받고 애굽의 정을 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맺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완전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진사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완전하십니다.
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의 강파 깨짐과 그의 모든 행동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바로와 그 백성을 치기까지 바로와 그들을 보내시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어떻게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선지자의 그런 그 선지자의 마음 보냄을 받지만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이해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어렵고 고통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서 그 믿음으로 승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성급한 결단을 내리면 기도가 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만 모세는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마음을 고백하고 털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모세가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스트레스를 다 누구 앞에? 하나님께 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산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 데려가셔서 그냥 물론 약속의 땅에 발은 붙이지 못했지만 그만큼 건강했다가 하나님 때 빌림 받았습니다. 모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쌓은 스트레스 그걸 다 하나님께 풍요로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병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겨울을 지나면 먼저 피는 꽃이 봄을 알리는 것이 이제 목련이라 생각할게요. 이렇게 멍울이 져 있다가 맨 먼저 봄 되기 전에 이렇게 피는 목련, 그렇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선한 의도와 계획을 있음을 갖고서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눈앞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 보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귀신 있는 여인을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 맞고 착구에 처한 상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다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간수가 이것을 보고 풀려진 착고를 보고 죄수가 달아난 것을 알고서 스스로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예. 그 옥을 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떡하죠? 죽임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제지시키고 또 그 간수는 사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온 간수의 가정에 구원을 얻는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에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뤄내셔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가지 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마지막 뭘 봐요? 기적을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성급하게 결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믿고 더 기도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냐? 그래도 우리는 오른편에 서고 진리와 정의의 편에, 말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고 마귀의 상징이죠. 압제의 상징이고 포악의 상징이고 불신의 상징이고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는 비돔과 나합세 국구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합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바로왕 쪽에 서는 것은 죄의 편이고 마귀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려워도 언제든지 어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서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기류원들이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 20절에 길에 서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Living Bible이나 RSV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aiting for them.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도 이 기류원들이 바로 앞에 가서 탄원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지 마음졸이며 누구도 모세와 아론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이미 미운 것이 되었다. 미운 것이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나이 인내 미운 것이 되었다. 이 바시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의미는 뭐냐면 악취가 나다. 미움을 받다. 그리고 그 나와흐. 여기 미운 그 뜻이 히브리어로 나와흐인데 나쁜 냄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쁜 냄새. 그러니까 상대에게 나쁜 인상을 주어서 심히 미움을 받는 상태를 이렇게 미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예가 뭐냐면은 창세기 33장 34장 30절에 이 34장 이야기는 디나와 그 하멜 사건 아닙니까? 디나가 그 세겜성에 갔다가 하멜 그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한 사건. 그 결과의 이제 모습 속에서 34장 30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길이 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들이 다 가서 어떡합니까? 다 돌이켜버리잖아요. 조건을 걸고서 할례란 조건을 걸고서 돌이켜버리고 그 결과로 이제 이 야곱이 말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이 악취를 내게 했다는 단어가 바로 미운 것이 되게 했다는 그런 바시, 악한 냄새를 풍겼다 그 얘기입니다. 자, 목전에 고통만 두려워했던 나머지 이스라엘의 이 기류원들은 바로의 미움거리가 된 모든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키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길 원한다. 이 살피다 의미가 면밀히 관찰한다. 또 조망한다 그런 의미인데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찰은 뭐가 있죠? 의인이 하나님을 관찰할 때는 보호와 샬롬, 안녕과 평안을 줍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찰은 뭐죠? 심판과 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본문에 사용한 이 살피고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요? 징벌할 것을 소원하는 그런 원망과 적대감이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날싸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심판과 징계를 주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것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판결을 주고 벌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판단하길 원한다는 얘기는 이 결과물을 가져온 것 가까워 하나님은 악인 취급하듯 너희들한테 그런 심판, 징벌 내지는 하나님의 바른 판단, 징계가 있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간의 불화를 조성케 하려는 누구의? 바로의 책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서로 백성과 지도자 간의 불화를 조성케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을 때 정의냐 불의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 아니면 내 이익이냐 이것을 추구하며 갈등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어디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의의 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종 가운데도 뭐가 있다?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판단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편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곳에 거기에 참 자유와 구원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모세는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내 주관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어디 편에? 하나님과 진리 편에 말씀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순종한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이 임할 때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 정의 편에, 진리 편에, 내가 어려워도 믿음 편에, 내가 힘들고 고난의 역경에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을 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할 인생의 정도를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이 왜 어려운지 그 일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유를 모를지라도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결국 그 뒤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렇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늘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고통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늘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 앞에 더 토로하고 주를 더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